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마지막입니다. 21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 강의 마지막 편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비유를 한 1년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설교가 조금 짧아질지도 몰라요. 짧아질지도 몰라요. 진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깁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결론을 그렇게 짧게 마칠 수는 없죠. 우리는 긴 시간 우리 성도가 놓치지 말고 믿어야 할 바인 기독교 교리의 DNA라 해도 과언이 아닌 성도의 신조에 관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오늘은 그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결론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름 아닌 부활과 영생이에요. 부활과 영생. 부활과 영생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소망의 뿌리이기도 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이가 없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곧 영생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활과 영생, 그 참 의미와 그 둘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들어주세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개념의 전제가 뭡니까? 부활.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소생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분명 역사 속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사로, 도르가, 야이로의 딸, 유두고 등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소생이라고 합니다. 회생이라고 해요.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얼마 있다가. 그런 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불사성, immortality, 불사성을 갖고 즉 태초에 아담에게 있었던 그 불사성을 소유하고 새 영역에 소유한 생명, 하늘의 생명, eternal life, 그러니까 immortality, eternal life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소유한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근데 그 부활은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걸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죽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뭔가? 오늘 사도신경의 결론이므로 그 죽음과 역사와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구속사 전체의 큰 주제들을 제가 창세기부터 연결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쭉 뚫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성경 전체의 맥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역사와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시고요. 그들에게 특별한 두 나무를 주셨어요. 하나가 선악과 나무이고 다른 하나가 생명나무입니다. 그 두 나무에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중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금기의 열매였어요. 그 두 나무의 열매는 단순히 어떤 효력과 효능을 가진 그런 신비한 열매가 아니라 그 자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세크라멘트, 성례전적 열매들이었어요.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두 나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만화책을 보듯이 어떤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뱀이 찾아와서 인간을 타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깜짝 놀라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이 성경과 역사를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에요.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께서 피조물과 함께 당신의 능력과 소유와 성품과 누림을 나누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장자들의 총회, 교회, 성도, 하늘의 예루살렘 등으로 부르죠. 그런데 피조물과 신의 격차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그저 티끌에 불과한 정도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피조물들이 흙으로, 티끌이에요 그건요. 티끌로 지어지는 그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티끌에 불과한 피조물들의 버금왕으로 아담이라는 사람을 택했어요. 아담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들의 그 티끌됨을 순종과 의존과 항복이라는 것으로 나타냈어야 했어요. 그걸 안식, 사베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안식의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이 예배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세상을 정복하여 그걸 재화로 갖고 와서 하나님 저는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그 세상을 정복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헌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안식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 자리에 있어야 안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그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고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그런 상태가 안식 아닙니다. 그런데 티끌에서 나온 아담이라는 피조물이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담마가 흙이니까 티끌이니까 아담이 흙으로 지어진 자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사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먼지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아담이라는 피조물이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것을 갖고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적 능력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피조물 자체에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티끌은 완전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의 능력으로 아담에게 신적 능력을 입히셔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어진 티끌인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상태. 그걸 바라크, 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티끌인 비워진 그릇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상태를 복이라고 하고 그렇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피조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력, 복을 충만히 받은 상태 그리고 그 상태로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고 영생의 상태라고 그래요. 그걸 신적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왜? 내가 비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졌으니까 거기에는 신적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하고 그 영생이 가시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상태를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 그런데 인격과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교만이에요. 그게 마치 자기에게서 나온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된다란 말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로봇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지를 발휘하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여 그분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을 때에 자칫 교만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도덕적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휘브리스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마르티아 죄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피조물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 관역을 잘못 잡은 열심, 그걸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천상의 교회는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천상의 교회는 원래 태초의 아담은 엄청난 지능과 엄청난 지혜와 말할 수 없이 든든한 건강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뻘거벗고 그 에덴 동산을 살았는데 질병 같은 걸 걸리지 않았고 만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었다라는 건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라 그 만물의 속성과 특징과 내용을 정확히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었다라는 뜻.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지능과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존재였어요. 거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야, 이 상태에서 무슨 교만이야, 무슨 휘브리스야, 무슨 죄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상의 존재로 완성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신적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에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실존인 육신을 입혀서 이 세상과 역사에 내려보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너희가 모반과 반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고 가르치는 게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거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살게 될 인격적 존재들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인격과 이성을 간직한 채 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아서는 안 되는지를 올바로 배우고 인식하도록 가르치셔야 했어요. 피조물은 원래 티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냥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가 대단한 존재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우린 그냥 티끌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천상의 교회가 된 거라는 걸 우린 이 역사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죄와 사망이라는 소품을 들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심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나 죄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훈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린 양의 보혈이 창세전에 이미 준비되었다 그래요. 알리신 바 되었다 그러죠. 그죠? 준비된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피조물이 독자성과 무의탁성을 갖게 되면 그것이 곧 죄며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존재하고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자신을 주인 삼아 살게 되면 그것이 곧 죽은 상태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거기에서 그 죽음의 상태에서 새 몸을 가지고 다시 영원으로 살게 되는 것, 그걸 immortality라고 하는 거예요. 불사성.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게 불사성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 불사성이 회복이 돼요. 우리한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Eternal life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잘 구별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나 불사성은 아직 여러분이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과 영생이 같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미 공부하셨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좀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 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있던 걸 어느 시점에서 뽑아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원래 선악과가 없어요. 있었다가 뽑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새하늘과 새 땅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에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기 위해 한시적으로 하늘의 모형으로 이 땅에 사용된 무대 세트일 뿐이에요. 그곳은 우리가 회복하여 돌아갈 곳이 아닙니다. 에덴에 심겨졌던 생명나무는 우리가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처럼 어떤 상징적인 성례전적 의미를 가진 하나의 모형으로서 그 생명나무의 원형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걸 모형으로 에덴이 창조되었고 거기에 probation이라는 선악과가 하나 더 애드되어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이 생명나무를 너희는 어떻게 먹게 될 것인지를 선악과라는 probation을 갖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교회예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너희가 이기면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는 그때 있었다 없었다?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 속에서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생명나무 실과는 이미 그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절 보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실과로 만국이 소성케 된대요.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는 만국을 살려내는 힘이 있는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요한은 자신의 다른 책 요한 1서에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가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의 생명나무를 주시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그 영생이 나타났대요. 그 생명이 나타났대요. 지금 그리고 그 생명은 말씀으로 오셨대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실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그 천국의 생명나무 실과가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손으로 만졌대요. 눈으로 봤대요. 생명을, 생명나무를.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안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먹은 자,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근데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 안에 소유한 자는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가 확실해졌어요. 그죠? 11절을 잘 보시면 요한이 예수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 실과는 티끌인 피조물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라는 실과였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품고 내려오신, 아니 그 생명나무 실과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따라서 영생은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며 예수가 갖고 오신 영생은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며 그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선물해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영생은 어떤 조건과 자격과 공로를 배경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흙이 무슨 자격이나 기능이나 공로나 열심을 내어놓아서 아담이 된 게 아니잖아요. 흙은 그냥 죽어 있었습니다. 흙은 그냥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빚어내신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공로나 업적이나 열심을 내어놓을 수 없어요. 그건 신적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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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으로 주어. 그러면 영생과 그것이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생은 신적 생명, 다가올 세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보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생을 공짜로 받아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 갖다 팔아도, 이 우주를 다 처분해도 영생 하나를 못 사요. 영생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선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티끌들이 자기들도 힘이 있으며 영생에 도달할 지혜가 있다고 나선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고, 바벨탑을 쌓아서 영생에 하늘에 이르겠다고 했던 저주받은 인간들이며, 제사와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따겠다고 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안에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의 실존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게 나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게 나였구나. 따라서 아담 안에 내가 있는 거고 이스라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소품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 전체로서의 피조물의 모습과 결국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티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날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일 거를 참조하세요. 근데 그건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볼 때에는 손해이며 상함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사는 존재들의 행동 양식이며 존재 방식이며 삶의 원리예요. 그 삶 자체가.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티끌 같은 존재에게, 아니 원수가 되어서 떠난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비우고 털어내고 찢어내는 것, 아니 자기 스스로가 저주의 존재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의 본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바로 그 영생을 주셔서 당신이 누리시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시며 함께 교제하며 연합하여 사시기로 하시고, 천상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 원리와 본질을 역사와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드셔야 돼요. 이왕 그렇게 영생의 본질이, 하나님의 신적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털어서 찢어 발겨서 원수의 유익을 챙기는 거라면 왜 마귀와 불신자들은 지옥에 보내십니까?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나요? 그들도 원수, 우리도 원수였어요. 너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도 원수였어요.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은 왜 구원하지 않으세요? 왜 편애를 하시죠?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 질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이 다 존귀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존귀해요? 그게 휴머니즘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지 않아요. 개혁을 외치는 인본주의자들이 들으면 짱돌 들고 달려올 그런 이야기이겠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존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존재는 그냥 티끌이에요. 없는 거예요. 공이에요. 살아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건 공이에요. 먼지예요. 죽은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7절 보세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십니다. 없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무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냥 나머지 먼지들은 그냥 살아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먼지들은 그냥 소품으로 쓰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교훈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불만 있으세요?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 하나님이 당장 지옥에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먼지 쓰레기구나. 여기까지 여러분은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입니다. 야 이 쓰레기들아 니들의 모습을 보아라 라는 거예요. 이 배설물들아. 근데 그 배설물을 지옥에 갖다 넣는 게 잘못입니까? 그건 나는 절대 배설물일 리가 없다라는 그러한 인본주의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죄는 왜 안 구원해줘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티끌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쟤나 나나 같이 지옥 가야 되는 존재네요?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구원해 주셨어요?로 가야지 왜 하나님의 사랑은 편파적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그러죠. 죽은 거예요. 어떻게? 흙처럼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르와흐, 성령, 숨이 가입을 하니까 이게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네페쉬로 만드셨다 그래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근데 그 네페쉬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있죠? 네페쉬 자체가 산 자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력이 들어가면 하이 네페쉬 하야가 돼서 그때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있는 자입니다. 그들이 교회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요. 그냥 죽어 있는 것입니다. 먼지의 티끌이에요. 살아 움직일 뿐이지만 먼지라 말입니다. 그들을 지옥에다 태우겠다는데 왜 우리가 불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지조차도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아담은 죽은 인형이 아니었어요. 네페시였습니다. 짐승들처럼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를 보이기 위해 생기를 불어넣어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천상의 교회의 자격으로 세상에 보내시면서 숨을 내쉬는 장면으로 숨, 르와흐,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죠.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은 다시 오순절 다락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성령이 바람처럼 루와흐 바람처럼 그들에게 가입을 하여 그들에게 생명력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교회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성령이 루와흐 생기가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와 육신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바로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육회한 날이 오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낙쉽시스라는 단어를 거기다 씁니다. 유쾌한 날, 유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질식 상태에서 죽어있던 자에게 신선한 공기가 확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을 때 쓰는 단어예요. 아낙쉽시스, 유쾌하게 된 날.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질식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진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성령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피조물에게 임하는 그 각기 다른 모양의 동일한 그림인 거예요. 차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들은 이미 창세전에 모두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다른 이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불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내려보냈거든요. 디도서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누구에게? 교회에게요. 어떤 무리에게?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생을 약속한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그 영생을 받기로 결정된 어떤 무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머지는 멸망.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잘 보세요. 영생과 멸망이 대조가 되어 있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곧 멸망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멸망당할 자들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진노한다라는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멸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그릇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도 있고 멸망받기로 하나님의 능력과 죄에 대한 진노를 보이기 위해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이 땅에 태어난 그릇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니들이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토기장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항의야. 벌써 그때 바울이 그런 질문들이 나올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왜 못 들었어요? 작정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느니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독선적이고 불공평하다느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사고의 중심은 여전히 인간이에요. 아닙니다. 우주와 이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칫 어떤 분들은 너무 비인간적이고 차갑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밥 한 숟가락 더 떠주고 하는 그런 일은 물론 우리가 구제로 해야 되지만 그걸 목적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세상은 어떻게 악할 수밖에 없는가를 폭로당하고 이 세상 놓고 떠나는 거지 여기를 살기 좋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조심할 건 우리 스스로는 누가 그저 죽은 흙이고 누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완성될 사람인지 절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그 어떤 존재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영생은 하나님이 선물로만 주셔야 하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자각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순종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영생인데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영생에 도달하려 하고 심지어 그 영생을 곡해하여 이 세상 다른 것에서 행복과 쾌락과 만족을 찾으려 한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선악과가 동원된 거예요. 나도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는 행복 말고 내가 원하는 그런 행복 한번 찾아볼래가 선악과잖아요. 그걸 통하여 그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동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만으로 존재해야 하는 피조물이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를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설명용 교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계속 선악과를 따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한 두어 개 먹고 왔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이 추구해요. 그게 선악과 먹는 거거든요. 그들은 절대 안 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선악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을 통과하여 생명나무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초반부터 강해를 한번 잘 참고를 해보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감추세요.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게 되면 영생과 인간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과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면 그게 죄래요. 그 상태가 영생의 반대인 멸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올바른 사리 분별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만에요. 선악과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 그런 자리로 못 가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심판을 해버리는 그러한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제일 나쁜 인간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이라도 지옥에 보내도 난 아무 할 말 없다라는 자각이 있는 이가 다른 이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선한 일을 이루실 수도 있겠네요로 가야지 이게 옳은 건데 왜 당신은 이 일을 안 해요라고 이야기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회의 통치를 통하여 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거에 목적을 둬서는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교회는 인간의 교회는 어떻게 부족하고 무력하며 어떻게 더럽고 추악할 수밖에 없는가를 오히려 폭로당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 속에 꿋꿋이 서 있더라를 오히려 배우는 게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것도 자기 가치 향상의 일부분입니다. 좋은 교회 만들어서 내가 그 교회에 다닌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뻐기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게 죄라니까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교회는 자기의 의견을 묵살당하는 곳입니다. 내려놓고 비워가는 곳이라니까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라 그런 상태, 그게 바로 멸망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서 영생의 나무를 감추어버리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심지어 신약의 복음서에도 계속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백성들이나 짐승들이라도 절대 거룩한 곳에 발을 못 딛게 하세요. 돌격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지금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화염검과 그룹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돌격하여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지키고 계세요. 왜? 어떤 것을 배우지 못한 어떤 무리들이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통과한 이 프로베이션 기간을 통과한 어떤 무리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배운 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맡고 계신 그 생명나무 실과를 하나님이 언제 공개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가 지성소가 죄인들에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에 그룹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그룹이며 화염검이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일로 말미암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휘장이 바로 예수였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준 건데 마치 우리가 뭘 잘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기능을 발휘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군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게 없군요. 내가 뭔가 보답을 해드릴 게 없어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보답 안 되는 거군요. 자꾸 자기를 부인할 때 그 안에서 착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보답할 거예요. 의입니다. 그게 자기 의. 그건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흙입니다를 배우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화염검과 그룹으로 막혀 있어요. 그 현실을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로 가보세요.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선지자를 보내면서 눈과 귀를 열어서 내 말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눈과 귀를 막아라 그래요. 왜? 나한테 돌아올까봐 생명나무 침범할까봐 그런 뜻이에요. 눈과 귀를 막아라. 누구한테? 죄인들에게 막아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생 안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을 인용해다 쓰세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세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노라. 생명나무 실과인 영생을 품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요한은 그분을 말씀이라고 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아무나 다 듣고 세상 사람들도 야, 저 목사 대단한 목사네. 어떻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명쾌히 꿰고 있어. 야, 저 사람은 참 우리가 봐도 난 예수는 안 믿지만 훌륭한 목사야.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세상과 말이 안 통해야 돼요, 목사는요. 세상이 미워해야 됩니다. 못 알아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누가 알아봅니까, 그를. 근데 목사가 사회개혁운동을 해요? 목사가 불교 대학원에 가서 설교를 하고 기립박수를 받습니까?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이게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래요. 잘 설명해주면 혹시 알아들을까봐. 잘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교회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귀를 열어주기 전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글을 주기 전에는 절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멸망할 자들에게서 생명나무 실과를 감추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그들에게만 복음을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할 천국의 복음의 은닉성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로 다른 사람 눈에 보이면 안 돼요. 부신자들의 눈에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의 삶이 진짜 천국처럼 확 피는구나. 그건 천국의 은닉성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숨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사건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와요. 구약에도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그게 다 화염검으로 가리워진 생명나무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세상에게는 감추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히 당신의 생명을 감추실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죽은 자들의 세계.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지옥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추어진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바로 제자들로 상징이 된 교회예요. 17절을 보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못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영생의 열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버린 거예요. 와버리신 거예요 그냥. 선지자들은 증거로만 받았어요. 믿음으로만 봤는데 그 생명의 실체이신 그분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고 만졌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 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학식과 뛰어난 재능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불가학력적 은혜로 생명이 그들의 삶에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인간은 그러한 방식으로만 영생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십자가가 축약하여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가리고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그룹이 그려졌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몸에 찢김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열매 영생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방법으로만 수여될 수 있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만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가 주는 돈이나 예수가 주는 명예나 예수가 주는 자식의 잘됨이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행복의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영생은 행복의 절정, 극치라는 말입니다. 그 행복,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도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스테리온, 감추어진 비밀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아니 하나님이 먹였어요. 먹여서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서 삶으로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삶 속에서 고립되기 시작해야 돼요. 다른 이들하고 너무 말이 잘 통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말이 안 통해야 돼요. 못 알아먹어야 돼요. 짱돌 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야 돼요. 그게 예수의 삶이었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왜 세상의 상식대로 너는 못 사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비밀이신 예수. 그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 이게 언제부터 감추어졌대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대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감춘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감추어놨다니까. 영세 전에, 창세 전에 감추어놨단 말이에요. 니들 힘으로는 못 따먹어. 그걸 역사와 이 우주, 공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아주 쉬운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순종의 상태가 되어서 은혜로, 선물로만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신자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을 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생 못 살잖아요.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한번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 못 살고 있죠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이 일상이 영생입니까? 그러면 천국에서도 계속 이렇게 살려면 사실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사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완료, 과거를 써요. 영생은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산대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또 다른 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뚫고 들어왔다라고도 이야기해요. 따라서 천국이 이 땅에 뚫고 들어왔으므로 그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살고 있어요. 단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영생을 살고 있는지. 성도에겐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말해요. 따라서 믿음을 소유한 이들은 자신들의 티끌됨을 온전히 자각하고 수긍하고 인정하며 그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게를 실감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열심을 부려서 행복에 도달하려 했던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만을 의지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 즉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주의 중심 행세를 하려는 그 모든 일에서 돌이켜서 오직 예수만이 믿음의 대상이며 예수만이 의지의 대상이며 예수만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자꾸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차가 있어요. 더딘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회가닥 그렇게 변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로 향하여 우리가 지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일이죠. 우리는 돈도 믿었고 명예도 믿고 자식도 믿었었는데 그게 내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군요를 배워가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다 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말 하신 거거든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당하면서 나는 예수로만 행복해야 되는 존재군요를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일밖에 없어요. 그 상태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생명나무에 다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여전히 막혀서 그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재화를 얻어내는데 그 대해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는 자인 거고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나무를 화염검으로 차단당하는 그런 멸망할 자가 처한 신세에 처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영생을 가리켜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아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제 선명해졌죠. 그런데 그 삶이 잘 안 사라져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미 거듭나고도 자기가 영생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심이 좀 되시죠? 요한 1서로 가보세요.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라는 성경을 쓴 이유가 뭐냐면 영생이 있는데도 그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영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입한 이유예요, 이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고.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쓰여져 있어요? 같은 요한이 쓴 거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읽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은 어떻게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내가 성경을 썼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배우셔야 돼요.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성경 배우는 데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고도 영생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호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지의 자리에 내리꽂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야 돼요. 그 말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영생을 살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영생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여러분 자신이 이미 영생을 살고 있음을 아시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속으로 답답해 미치겠죠.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사는 거냐고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지금 살고 있냐고요. 그걸 얘기 안 해주고 왜 삥삥 도냐고. 좋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영원을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영원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영원 속에 사는 것이 영생인데 영원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원을 사는 삶, 영생을 살 거 아니에요. 영원이란 하나님의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완전한 하나님께 시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단어가 시간이란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라고 설명을 할게요.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에게 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이런 말씀은 안 돼요. 오래오래 사랑할 거야 그냥 그러세요. 뭘 영원이에요 하지도 못하면서. 영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개념이에요. 영원한 현재만 있는 곳이 영원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곳. 우리의 이 지식으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영원 속에서는 순서나 시차가 없어요. 모든 게 온전히 완성된 상태예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존재한 그곳이거든요. 그곳에는 발전이나 성장의 개념이 없어요. 자라남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이에요. 더 이상 자랄 필요도 발전할 필요도 성장할 필요도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영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영원 속에 여러분이 완전한 존재로 완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영원 속에 시간 위에 시간이 없는 그곳에는 기다림이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작정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영원 속에서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열방을 소송케 하시는 막강한 생명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런 곳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여 이 시간 속에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시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상태가 되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이 된 그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정쩡한 시대예요 지금은요. 시간 속에 영원이 뚫고 들어왔어요. 이 세대에 오는 세대인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와 있는 세대, 오버랩되어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원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시간 위로 붕 뜨게 됩니다. 영원 속으로 뜨게 돼요. 난 떠본 적이 없는데? 아니요, 떴어요. 제가 분명히 확증해 드릴게요.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성경을 봐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아담의 일이 내일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죄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일이 내일이 아닌데 왜 그 원죄가 내 겁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아담의 범죄 현장에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인데 여러분은 이 시대 2010년을 살면서 아담의 범죄 현장에 가서 그 일에 동참했다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들어와요. 그걸 영원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탑의 현장에 내가 가서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어. 그래서 그 현장에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인간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갔다 온 것입니다. 그걸 영원을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저주의 물에 다 빠져 죽어야 될 존재인데 노아의 방주 예수 안에 숨어서 살아난 존재구나. 내가 믿어. 믿겨져요 나한테. 그걸 영원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의 종으로 들어가 있다가 아, 그 애굽의 종살이가 이 세상의 종살이를 하는 지금 내 삶이구나를 알아. 그리고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통하여 조금씩 데리고 나오는 그 현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선 그 십자가 앞으로도 가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서 튄 피를 내 몸에 맞습니다. 덧입어요. 그리고는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와 현재, 미래 그것을 통합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 구속사 전체를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이들, 그들은 내 현실에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 나는 영원을 살고 있거든요. 그 영원은 뭐다? 모든 게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데 그 현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시간이라는 현상 속에서 이 과정을 통과시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과정을 통과시켜 나를 요 위에 세우려고 하는 거고 나를 배우는 거를 내가 아는 걸 내가 영생을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삶 속에 예수의 삶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의 삶이 나타나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에 가슴에 칼을 꽂는 그런 일을 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경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고 순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그 구속사가 내 삶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내 삶 속에 진짜 사라지고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목매고 왜 이걸 안 들어주세요? 왜 이걸 안 고쳐주세요?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세요? 이 사람 현실을 사는 거예요. 영혼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생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으로 생명나무로부터 차단된 자예요. 그가.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전부 생명나무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가며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교회라고 하냐고요.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까? 영생을 사는 이가 성도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현실을 사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셔야 돼. 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영원 속의 존재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온통 우리의 기도를 보잔 말이에요. 내 목적이잖아요. 다 아닌데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다 나예요. 나. 나 위해서예요. 내 가족 위해서. 그것도 나거든요. 내 교회 위해서. 그것도 나예요. 그들은 절대 영생 생명나무 실과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고 계세요? 현실을 살고 계세요? 자, 그 영혼 속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나의 뜻이 연합이 되어지는 삶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나에게 부어지는 그 상태가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복이고 그게 의의 관계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디로 끌려가겠습니까? 자기의 소원과 야망과 비전을 부인당하고 기각당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왜? 영생이 안 사라지니까. 또 들려주세요. 또 안 사라져? 또 들려주세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생으로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와 예수로 결론이 안 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말씀을 맞고 뻥뻥 나가 떨어져야 돼요. 난도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기분이 들어야 돼요. 몇 번씩.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밀고 들어오냐고. 말씀은 예배는 여러분이 해체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덕 강연, 윤리 강연이나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사는지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루고 사는지 기도 응답의 비결 이따구 것들이나 배우고 있으니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마귀 새끼들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영생을 사는데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인데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주셨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돈에게 갑니까? 명예에게 갑니까? 자식에게 갑니까? 영생의 말씀에게만 묶여있게 해주세요. 이게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십시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낳았어요? 말씀으로 낳았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계속해서 부활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전혀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낳아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뜨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성경 전체가 실제화되어 나타납니다. 왜? 영원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이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말씀을 알아서 그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내 삶이 그런 삶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현실의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으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현실의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등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영혼을 사니까 알게 돼요. 그런 이 세상의 희로애락에서 붕 뜰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걸 얻었다고 그렇게 뭐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교만 떨지 않을 수도 있고 세상 걸 좀 잃었다고 부끄러워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걸 복음의 실제화라고 해요. Actualizing. 그걸 대표의 원리가 품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니까요. 영원. 아담이 뭔데 나를 대표해? 영원 속에서. 예수가 뭔데 나를 대표해? 영원 속에서. 그 영원을 산 사람들이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리면서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구원받아요. 그 미래에 있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구원받아요. 그게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원을 사는 사람은 이 모든 역사가 과거, 미래, 현재가 하나의 완성된 영원, 하나님 나라의 그 토브, 선을 위하여 그냥 주어진 소품이며 무대 세트이며 과정이라는 걸 알기에 거기에서 일희일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죽이고도 씹어먹고 싶어 했잖아요. 죽였는데도 너무 당당하게 죽으니까 죽은 자를 불에 태워서 땅에다 묻었단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왜? 그들은 영원을 살았어요. 영원을 알았어요. 영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그 죄가 싹 사라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생을 살게 될 땐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 거기엔 영원한 행복만 있는 거예요. 거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만 하고 죽어도 괜찮아. 여러분이 알아만 듣는다면. 여러분 복음은 정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다이나믹한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어 사라져야 돼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라져야 되고 옛사람이 죽는 삶이 사라져야 돼요. 영혼 속에서. 이미 영혼 속에서는 완성됐지만 현실 속에서 그게 사라져야 돼요. 새 사람이 살아나는 삶이 사라져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내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걸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계속 부인되고 죽어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후패하고 늙고 죽어가게 되면 그냥 죽어요. 거기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 죽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새 생명이 더욱 드러나.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이 자꾸 왜 이렇게 외로워지냐고요? 자꾸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냐고요? 자꾸 왜 이 세상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가냐고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세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날마다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새 생명으로 살 거예요. 불사성을 갖고 eternal life, 완전히 완성된 영생을 갖고 이제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세. 그거 말고 다른 소원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지 못하니까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소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하나, 아직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족하나 판단하지 마세요. 영원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과시켜 지금 끌고 가시는 과정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뭔데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도덕과 윤리가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도덕과 윤리가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잘 살면 천국 갑니까? 그럼 간디나 슈바이처 천국 가 있어야죠. 못 갑니다. 그건 선이 아니에요. 착함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충만히 받기 위해 그들이 부인되어져가는 모든 일, 그걸 착함이라고 그래요. 그걸 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 프로베이션 기간을 지나야 영생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프로베이션, 선악과 사건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선악과들을 따먹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드세요. 괜찮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많이 드세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세요.